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 작성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사회 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새 방위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내각이 새로운 국가 방위 계획 지침과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방위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새 방위 지침에서 해상과 공중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등 일본 주변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주목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평양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급 호위함을 향후 5년간 개조해 항공모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100여 대의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F-35B 42대와 F-35A 63대 등 첨단 전투기 105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변함없는 개혁개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연설을 통해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 개혁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흔들림 없이 국유 경제를 발전을 강화하는 한편 비국유 경제 분야 발전도 장려하며 지지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 공산당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개혁은 중국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들은 시 주석이 이날 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시장 개방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한국민주화운동단체가 수여했던 인권상을 박탈당했습니다. 한국 광주 5.18 기념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수여한 광주 인권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인권유린을 중지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흐 귤렌의 터키 송환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메빌리트 차우시올르 터키 외무장관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미국은 귤렌과 다른 인물들의 송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정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미국과 탈레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과 탈레반 대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UAE 등이 참석한 회의가 어제부터 아부다비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레반 측 인사는 언론에 미국 대표단이 이날 회의에서 6개월 휴전에 동의할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북한이 미국의 제재 압박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것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가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The Select Committee adopted the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앞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도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 작성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과 그 밖의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과 법치의 결여,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의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그 같은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의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개발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y delegation totally and categorically reject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A/3.
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 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일부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수단은 이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내용 중에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19표, 반대 95표, 기권 43표로 부결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7일 유엔 총회가 이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goo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tinuing to recognize the serious grave
북한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매일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인권 참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결의안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결의안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유엔이 지적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have to do more than just pass resolutions. We have to do more to see that conditions are improved.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 계속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유엔 총회가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mean, it is a statement of the vast majority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calling on North Kore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일종의 성명이라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이 자국 국민들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는 나라들조차 북한의 인권 기록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총회가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f something is adopted without a vote, that means that there is broad consensus.
기본적으로 표결 없이 채택된다는 것은 폭넓은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총회에서 쟁점 사안일 경우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종종 나오지만 그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의 경우에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표결을 요청할 경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망한 결과가 나올 것에 우려해 표결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탈북민 지성호 씨를 국정연설에 특별 손님으로 초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았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 인권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데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과 인권에 대해 관여하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자국 내에서 계속 진행 중인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기록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올해 4분기 보고서와 관련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안정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믿는다면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도 열악한 인권 실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14년 연속 통과시킨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으로 꼽힙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인권과 관련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엔 총회가 올해로 14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게 국제인권단체들의 평가입니다.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비정부 기구들의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암울하고 개탄스러울 정도로 열악하며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국제법상의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관되게 자국 내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북한은 또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보다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견해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등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도 유엔이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것일 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은 충분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건가요?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는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탈북자와 전문가 등 80여 명의 증언, 서울과 도쿄, 워싱턴, 런던에서의 공청회, 각국 정부와 유엔 기구들의 자료, 인공위성 사진 등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보고서의 토대입니다.
북한은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방문 조사를 줄곧 거부하고 있죠.
사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의 방문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방문 조사는 물론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 2004년 신설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여 년간 줄곧 북한 당국에 방북 허용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탄압에 관련된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엔은 어제 채택된 결의안을 포함해서 5년 연속 인권 탄압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자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 유엔의 결의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에도 정권의 2인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고위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아는데요.
예, 이런 주장은 현재의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과거 북핵 6자 회담과 관련해서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함께 인권 관련 제재의 강도도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북한의 인권 사태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이 증진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이고 빠르게 개선하는 길은 남북 간 협력과 국제사회와 북한 간 협력, 북한의 개방을 통한 정상 국가화라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해준 뉴질랜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만나 뉴질랜드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줘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활동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또 두 장관이 미국과 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관계를 비롯해 강력한 무역과 상업적 유대관계,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협력을 아우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조, 그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해상 초계기를 파견하는 등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지난 9월 뉴질랜드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를 환영하지만 북한이 국제 의무를 다하는 그날까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탈북자 지성호 씨를 크리스마스 연회에 초청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 인권 문제를 잊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성호 씨를 장량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돼 주목받은 탈북자 지성호 씨가 또다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개최한 크리스마스 연회에 지 씨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리셉션 하면 정말 수많은 이제 미국의 정치인, 경제인들 뭐 이제 정말 유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초대됐다는 것은 그건 이제 뭐 표현 못할 영광이죠.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 나우 대표를 맡고 있는 지 씨는 백악관 크리스 홀에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들 사이에 서서 지난 1월 국정연설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연두교수 때 그 뭐랄까 이제 감동이 쭉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싶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인권에 있어가지고 또 북한 인권의 그 피해자들과 이제 항상 함께 간다 뭐 북한 인권을 이제 항상 이제 마음에 이제 두고 계신다 이런 이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짐 매티스 국방장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기업인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백악관 크리스마스 행사에 탈북자가 초대된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 모두 다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북한 인권 내용을 담은 그러한 연설을 하셨고 또한 State of the Union Address 때 지성호 대표가 참가했고 며칠 있다가 또 8명 탈북자들하고 만나셨고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성호 씨가 백악관에 초청된 것은 3만 명이 넘는 한국 내 탈북자 모두가 함께 온 것과 같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씨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의 호명에 목발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 씨의 위대한 희생이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회에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백악관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의 고향 또 이제 북한 땅에도 이런 정말 이제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이제 자유롭게 정말 이제 풍겨나고 사람들이 얼굴에 이제 웃음꽃이 피고 그것을 행복해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언제면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그 땅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북한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이제 몰랐고 그리고 뭐 종교도 이제 몰랐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런 정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제 북한 땅에 빨리 이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징벌적 배상액수로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게 책정돼야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낸 별도의 서류를 통해 북한 측이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BOA가 17일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원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청하면서 원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원비어의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원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총 10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500만 달러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3억 달러의 배상액수가 북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이란 정부가 연루된 테러 사건에도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며 당시 판결문에는 미 법원이 미국인에 대한 이란의 테러 지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의 배상액으로는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 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500만 달러씩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원벼의 부모에 대해선 원벼가 북한의 텔레비전 앞에 내세워진 것을 참고 지켜봐야 했고 혼수 상태에 있던 원벼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이유 등이 위자료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벼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선 603만 8,308달러에 대한 북한 측의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원벼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10억 9,603만 달러입니다. 원벼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합니다. 이번 증거청문회는 원벼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스 대학 교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입니다. 원비어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궐석 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분쟁 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 19일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북한이 제재와 압박이 비핵화 길을 막을 수 있다며 국무부를 맹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한 데 주목했습니다.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는 미국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이번 비난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경제 외교적 최대 압박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돈 세탁과 해킹, 불법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선박 등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담화는 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커지는 북한의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과감한 협상 스타일을 선호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실무 협상팀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실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북한과의 협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인식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잘 해나가고 있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북한 외무성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지만 국무부에 대해서는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장문의 성명을 통해 워싱턴을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비난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ABC 뉴스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미 정부의 전략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USA Today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했지만 국무부는 맹비난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지도자를 칭송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비핵화에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 인내 전략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폭스뉴스는 북한의 이번 담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맺은 빈약한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또 윌슨 센터의 벤 잭슨 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처럼 개인의 성향에 의존하는 정치는 비용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개인화했지만 미북 대결 구도나 핵 대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다수 미국인의 정서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며 비핵화 길이 막힐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담화가 미국이 인권 탄압과 관련해 북한 지도자의 최고위급 참모를 제재한 직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무부를 맹비난한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달 전격 취소했던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동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고 대북 제재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미 상원 은행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내년 의회가 개회하면 새 대북제재 법안 상정 등 북한에 취할 다음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북 경제제재 체제에 누출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and that there's been a lot of leakage in the economic sanctions.
벤 홀런 의원은 최근 VOA 기자 만나 모든 정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의회가 개회하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ll be talking to my colleagues about next steps.
특히 새 대북 제재 법안 브링크 액트 공동 발의자인 페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과 다음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 홀런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중순 상원에서 최초 발의돼 상원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결국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해 내년 다시 상정돼야 합니다. 벤 홀런 의원은 지난달 말 상원은행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경제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고 이는 실수라며 상원은행위원장에게 브링크 액트 재상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최근 VOA에 올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자신의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를 내년 반드시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드 액트도 브링크 액트와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북 유류 공급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납치 행위로 규정한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이 시작된 지 내년으로 60주년이 됩니다.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업 피해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세 건의 법적 절차를 제기 중인 에이코 가와사키 씨의 이야기를 일본 도쿄에서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도쿄에 있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청년본부와 한 여인이 확성기를 들고 건물을 향해 북송 제일 한인들을 돌려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에이코 가와사키.
제 이름은 가와사키 에이코라고 합니다. 17살 때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3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2003년에 탈북을 해서 2004년에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에이코 씨는 1959년부터 84년까지 제일 아닌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93,340명 중 한 명입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개명한 에이코 씨는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속여 제일 한인들을 사실상 유인 납치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세 건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3단계예요. 인권 구제 신청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년도 2월에 헤그로 갔었어요. 네덜란드. 헤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번에는 내 개인의 이름으로 김정은과 허정만을 제소했어요. 저청년의 허정만. 이건 수락됐어요. 그러나 언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건 아직 미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재판이에요.
A코 씨가 말한 재판은 지난 8월 A코 씨를 비롯해 북한에서 돌아온 5명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말합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제일 한인 가족을 귀국토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차별, 이동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1959년 일본 정부와 제일 한인 북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을 통해 대대적인 북송 사업을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송 사업을 납치로 분류해 규모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코 씨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 인권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본 정부, 북한 정부, 저청년, 일본 적십자사, 북한 적십자, 그 다음에 적십자 국제위원회. 이 6개 기관이 힘을 합해서 귀국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인권구제 요청서, 신청서를 냈을 때 대상을 그 6개를 정했어요.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옛 조청년 간부와 북한에서 돌아온 북송사업 피해자 등 11명이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코 씨는 이를 통해 두 가지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요구 조건을 두 개 걸었어요. 한 가지는 그 옛날 실시된 귀국 사업이라고 부르는 사업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매 기간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적십자사는 적십자사대로 각기 자기 단위에서 성명을 발표하든지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제사회에 대고 잘못이었다는 걸 발표하라는 거. 두 번째는 그 귀국선을 타고 간 93,340명의 본인들과 그 배우자 및 그 2세, 3세까지를 일본만이라도 좋으니까 내왕의 자유를, 출입의 자유를 북한 정부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소송을 후원하는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사이키 히로아키 대표는 VOA에 북송 사업을 납치로 보지 않는 인식이 일본 주류 사회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僕は広く 日本の人たち 저널리즘 그러니까
정치가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북한에 갔다는 인식과 당시 일부 조청년 간부들이 일본 공산당과 연대해 국내에서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귀국자들에게 동정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이키 대표는 하지만 유엔도 이를 납치로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속아서 갔기 때문에 북송사업 피해자와 일본인 납북 문제는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에 개최한 납치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북송사업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코 씨는 그러나 사이키 씨와 도이가나의 휴먼라이츠 워치 일본 지국장 등 자신을 돕는 일본인들이 있어 소송 과정이 절대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의 지국장은 앞서 성명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송환을 북한 정부에 공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에이코 씨는 지금도 북한에서 째포로 불리며 차별을 받고 있을 귀국자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17살에 사회주의를 몸소 배우고 체험하겠다며 홀로 북송선에 올랐다가 수십 년간 그런 차별을 자신이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오라 오라 했거든요. 예. 오시오, 우리 맞이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하고 저청년도 그걸 선전해서 우리 내보냈죠. 그런데 북한 땅에 바로 탁 들여보내니까 들여놓고 보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귀국자들 사이에는 계급적 차이가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북한은 6.25 한국전쟁 이후 노동기술력 보강을 위해 제1한인 귀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주민들의 사상 오염 등을 우려해 초기에 격리 조치 등 다양한 차별 정책을 펼쳤다고 옛 조청년 간부들과 탈북민들은 지적합니다.
아무리 작은 단위라도 그 단위장은 귀국자가 될 수 없었고 사무원은 될 수 없었어요. 학교 교원도 못하고 경찰도 못 들어가고 군대도 못 가고 모든 게 제한됐어. 귀국자들은 다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제공할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아야 딱 제한돼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최종 보고서에서 귀국 피해자들이 북한을 떠날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분차별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A고 씨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금수산 기념궁전을 짓는 북한 정권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탈출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자 김정일은 백성들은 다 버렸어요. 하나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핵,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한 가지 뭘 했는가. 제 애비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으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게 원래 무엇이었어요? 금수산 의사당, 북한의 국회였어요. 한계나라 국회를 애비의 무덤으로 만드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 나는 아하,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때로부터 북한은 생지역으로 변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돌아온 지 14년째. 에이고 씨처럼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 돌아온 제일 한인 가족들이 200여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북한의 가족과 다시 생이별한 상황입니다. 이제 70대 할머니가 됐지만 에이고 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북한이 일본에서 간 사람들에 대한 이 차원이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세상에 알아줘야 되겠다는 거. 이 문제를 계속 추진시킴으로써 북한 전체의 인권 문제도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 제임스 리 씨의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다란 해변가가 특색이 있어 롱비치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를 찾은 제임스 리 씨.
이런 데 자주 나오세요?
집에서 나왔죠.
한 30, 40분 운전하신 거
아니요. 한 지금은 한 네. 30분 정도. 이사하기 전에는 한 10분, 15분 정도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가 그리우니까 저는 고향이 바다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낚싯배도 타고 나가고 여기서 이제 뭐 물에서 타는 자전거 있어요.
미국 정착 초기 한 대학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하며 알게 된 한인 교수와 함께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던 곳입니다.
선착장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광어가 걸려, 광어가. 근데 야, 이 미국은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0.1인치가 더 커진 큰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도 전에 광어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인상에. 그래, 해도 먹었죠. 근데 광어 잡히는 일이 없대요, 여기는요. 나가야 잡히면 잡히지만.
추억이네요.
추억이죠. 미국에 처음 와서 낚시할 때 그.
지금은 추억이 돼버린 10년 전 이야기를 하던 제임스 씨. 더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고기잡이를 좋아했어요. 북한에서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고기잡으러 많이 바닷가에 나갔어요. 낚시질이든 구물, 개인들이 이제 몰래 구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물 가지고 이제 고기잡으러 갈 때든 많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고기 잡는 취미를 붙은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향수적인 병이라고 할까 이제.
추억이 있는 그곳.
이거 건너서 북한인데 여기는. 아. 이 바다 건너서 북한이에요. 그 직선으로 가면 북한. 약간 남쪽이구나. 아. 한 5도 정도 꺾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배 타고 가면 딱 북한이 일본 경 돌아가야 되나? 일본은 돌아가는데 북한이네요. 여기가 맞은편. 가보고 싶은데죠. 언젠가는 가보겠죠. 북한도 이제 열리면 가볼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잠들어 있는 곳.
어쨌든 그 죄책감이라는 게 참 한동안 고통스럽게 살았지요. 그 정신적인 악몽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고요. 웃지도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금씩 이제 좀 무뎌지죠.
제임스 씨는 자유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갖겠지만 자신의 자유는 가족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고 어렵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오픈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다칠 때 그때부터 그 위에 이제 아버지가 나 동생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이죠. 죄책감. 인간으로서 그래서 죄책감 가져오는 게 뭐 죄책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남도 아닌 가족에게 이제 그 죄를 지었다라는 내가 사실 내가 그렇게 도망쳐갔다고 우리 가족이 다 체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제가 그런 체제다나니까.
아버지와 동생이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겨우 연락이 닿은 어머니께 드린 첫 마디.
어머니라는 게 이제 일단 확인된 다음에 첫 인사말이 어머니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초지정 무슨 그 피해 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물으면 그 어머니를 전화 받는 어머니로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악몽이 살아날 거니까.
어머니께 아버지와 동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아빠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랄 때부터. 내가 어린 나이에 이제 단대의 신곡이라는 그런 지역과 네. 천당 이런 얘기도 전 그거 생생하거든요. 그 나이에 그런 이야기 들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10살, 뭐 7살 때부터 이제 15살 뭐 그 사이?
가족께서 책을 읽으시고 알려주신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 삼형제 중에 그래,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진 사람은 삼형제 중에 없었고 제가 그때 그런 데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죠. 아, 바깥 세상에 대한 소리죠. 그게 지난 역사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워싱턴에 대한 저기 그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 개념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뭐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이제 삼선 재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후임이한테 대통령한테 넘겨주는 자기를 인정하고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내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해 처음 알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제임스 씨. 어릴 때부터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도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언젠가 이 나라를 떠날 거란 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임스 씨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20대 청년 시절 탈북을 시도할 뻔했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난 이 나라를 떠나겠다 하고 이제 나오다가 이제 제가 이제 흉기로 이제 맞은 거죠. 밥을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작별한다고 하고 어머니가 차려서 밥상을 아버지 어머니 앞에다 놓고 먹고 또 마지막 밥을 먹고 또 나라에서 먹고 돌아서 앉아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내리쳤어요. 아버지 입장은 뭐냐면 이제 너가 떠나서 이기 되면 온 가족이 전멸한다. 이제 그런.
제임스 씨는 믿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손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자유세계에 대한 사상을 심어준 아버지가 극한 상황에서 가족 전체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버린 아들을 어머니가 살려냈고 그 후로 3년간 아버지와 의절한 채로 살았습니다. 화해를 하고 난 후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제임스 씨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념 때문에 벌어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상한 나라에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씨는 대학 시절에 아버지로 인해 좌절됐었던 탈북을 나이 40이 넘고 가족을 꾸린 후 이루게 됐지만 그 대가는 차라리 아버지 손에 죽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생존은 제임스 씨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제임스 씨는 어머니와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아?
네.
너도 아버지 엄마 해줄까요? 아버지 엄마 해줄까요?
엄마 잘 지낼지나 아버지.
네.
할머니 꼭 오래 살아요.
할머니 꼭 오래 살아요. 엄마, 아버지 말 해줄래요?
네.
전화 나.
여보세요 할머니?
너 어딨냐?
네, 할머니.
너 어딨냐?
네.
너 어딨냐?
네.
아버지 말이잖아. 자들라 엄마 말이잖아.
이게 언제, 아이들 목소리가 어린데? 언제부터 언제 기간 동안 녹음을 하셨어요?
이게 한 3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 2005년, 2015년, 14년, 이제 다시 또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녹음을 틀어놓고 한 거죠.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려고 브로커를 통해 통화하고 내용을 녹음해놓은 음성 파일이 7개. 제임스 씨는 그렇게라도 해서 죄책감을 달래고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염려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사도 확인이 되지 않은 지 3년째. 어머니에 대한 염려는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따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임스 리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